1월 2일 날에 중국 특사가 왔어요. 카타고 난리 쳤어요. 네. 야, 지금 카라카스에 중국 특사가 있는데 미국이 공격을 하겠냐. 트럼프 대통령이 고하죠. 마두로 대통령은 안전가옥이 8군데.
어디에 들어가냐?
어디로 들어갈지 모르는 사람. 네. 근데 정확히 들어간 거예요.
안에 내부 공모자가 있었던 거예요. 누군가 레이더를 켜지 않았다.
아, 철문 다 들어갔는데 누가 턱 잡는 거예요.
저기요.
델타 포스에서. 그래서 헬기로 나옵니다. 이게 10분 걸렸습니다. 와. 놀랍게도 이걸 AI가 했습니다.
근데 이번 베네수엘라 작전에 진정한 수혜자가 있습니다.
나.
이스라엘.
이스라엘.
역사를 뒤흔든 그날. 그날이 아니었다면 세상은 지금과 달라졌을까요? 그날을 보다 진행을 맡은 허준입니다. 그날로 저희를 이끌어주실 이세환 기자님 나오셨고요.
안녕하세요.
그날을 풍성하게 만들어주실 박현덕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원래 시간 순서가 있게 녹화를 해왔는데요. 오늘 그날은 너무 긴급한 현재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당겨서 급하게 두 분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그날은요. 그날이 현재를 바꿨을까가 아닌 그날이 미래를 어떻게 만들어갈 것이냐가 아마 궁금해지는 그날일 겁니다. 바로 마두로 폭포 작전, 일명 미국의 베네수엘라 침공이죠. 자, 언제로 돌아가 볼까요?
일단 D-524일로 가야 돼요.
네.
2024년 7월 28일 대선으로, 베네수엘라 대선으로 가봐야 돼요.
베네수엘라 대선이요?
그때 베네수엘라 대통령 선거를 했는데, 대선이 있어서. 그때 당시에 현직이었던 니콜라스 마두로가 승리를 했어요.
네.
근데 승리가 발표되자마자 거리에서 곧바로 사람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환호를 하는 게 아니라 반발이 시작됐습니다.
왜요?
이게 문제가 뭐냐면 누가 이겼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이겼느냐.
네.
이게 당시에 베네수엘라 야권과 시민사회가 이 베네수엘라 대선의 개표 과정의 불투명성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한 이의를 제기했어요.
아...
선거 부정이 있었다, 쉽게 말해서.
부정선거 의혹이 네. 일어났군요.
네. 선거 이전부터 사실 야권 후보에 대한 배제와 언론 통제가 심했어요, 베네수엘라가. 굉장히 심했었고, 심지어 행정하고 사법 권력이 노골적으로 대선에 개입했다는 정황이 굉장히 많이 나타났다.
아, 이때 이미 그러면 마두로에 대한 불만이 많이 올라와 있을 상황이군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만약에 대통령이 됐는데 내가 대통령이 됐는데 선거 과정이 이상하다고 시위가 시작됐어? 나라면 아 그럼 모든 걸 다 깨끗하게 공개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네, 되거든? 네. 근데 어떻게 했냐, 베네수엘라는. 일단 집회 금지.
아이, 잘못된 방향 또 가네.
야권인사 체포.
네.
시민단체 압수수색을 합니다.
독재 정권의 아주 그냥 전형적인 모습이네요.
그리고 여기에 보안군과 정보기관이 나서요. 베네수엘라는 이랬죠. 우리는 지금 질서를 회복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국민들은 어떻게 받아들여요?
야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야.
힘으로 찍어 눌러서 덮으려고 하는 거구나. 더군다나 이 과정에서 국제 앰네스티, 휴먼 라이츠 워치 등 세계적인 인권 단체들이 계속해서 인권 침해가 베네수엘라에서 너무나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라는 이런 문제점을 제기하고요. 그다음에 이 과정에서 속속들이 밝혀진 게 뭐냐면 고문 및 가혹 행위가 또 밝혀집니다. 그다음에 사법 절차가 없이 장기 구금하는 것이 다 곳곳에서 밝혀져요. 그러니까 베네수엘라 정부는 외신의 이런 비난을 받았을 때 이거 외세가 조작을 하는 거다. 모든 것을.
본인들이 하고 있으면서 외세가 조작을 하는 거라고.
그래서 이때부터 오늘날의 베네수엘라 미국의 전격적인 마두로 체포가 이때부터 좀 잉태되지 않았나.
좀 슬픈데 뒤 몇백 년 전으로 가면 사실은 베네수엘라라는 나라 이름이 수상 가옥이 많은 베니스 같다고 그래가지고 작은 베니스라는 뜻에서 나온 거예요.
아, 베네수엘라.
베네수엘라가 예, 작은 베니스라는 뜻.
그만큼 아름다웠다는 얘기인가요?
네.
베네수엘라.
베네수엘라. 예. 그런데 슬프죠.
근데 이 다음에 또 악화가 된 게 뭐냐면 전국 곳곳에서 블랙아웃 현상.
블랙아웃? 정전?
정전 현상. 대규모 정전 현상이 반복적으로 일어납니다. 이게 베네수엘라가 산유국이잖아요.
베네수엘라가요. 네. 엄청나게 석유가 네. 많이 나오는 데인데 네. 석유만 화력발전해도 전기는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계속해서 블랙아웃이 굉장히 장기간 반복적으로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어느 정도냐면 병원이 제대로 안 들어갑니다. 통신도 제대로 안 되고 심지어 상하수도 시스템까지 빈번히 멈춰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역류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기본 생활이
예,
안 돼요. 이거.
맞습니다. 예. 국민들의 기본 생활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914년에 베네수엘라에서 처음 석유가 발견되거든요.
네.
그리고 50년대 되면 남미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 중에 하나고요.
네. 오.
그리고 70년대 석유 생산량이 1일 350만 배럴까지도 갔어요.
와.
근데 지금 얼마인지 아세요? 2000년대 들어와가지고 60만 배럴입니다.
뭐 그렇게 많이 줄었어요?
6분의 1로 줄은 거예요.
예. 능력이 안 돼요. 물론 여기에 대해서 매장량은 세계에서 제일 많고 많지만 석유질이
석유의 품질이 좀 안 돼요.
품질이 중질류에다가 거기다가 너무 깊숙이 박혀있고 탐사하기 어려운 곳이라고 그러지만 아니 석유를 지금 생산한 지가 1914년부터
아, 그리고 요즘 최신 기술 나왔잖아요. 그걸 다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중동 제재, 이란 제재가 시작되면서 사실은 중질유를 정유하는 것도 우리나라 잘해요.
세계 최고입니다. 사실 베네수엘라 사태로 우리나라 지금 정유 업체들 주가가 올라간다는 얘기도 있고.
근데 이건 조금 논해지지만 산유국의 문제가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란도 석유가 굉장히 많은 나라였잖아요. 그런데 석유를 휘발유로 만들 수 없어서 우리가 석유를 수입해가지고 휘발유를 팔았던 네. 시대가 있었어요.
아, 그렇군요.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확 석유 같은 거 수출 제일 많이 하는 국가 중에 하나일걸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이렇게 블랙아웃 사태가 나면 당연히 국민들은 뭘 의심해요. 야, 이거 정부가 제대로 인프라 관리도 안 하고
그렇지.
정부가 제 역할을 못한다라고 네. 지금 정부를 비난했거든요.
아니, 세금 어디다 쓰냐.
그러니까 네. 정확합니다. 그런데 베네수엘라 정부의 대답은 항상 일관됐습니다. 외부 세력의 사보타주다.
아, 누가 일부러 거기에다
미국의 사보타주다. 미국이 뭐 하겠다고 거기서 사보타주를 해. 만약에 미국이 공격하려고 했으면 그렇게 안 하지.
그러니까 이거잖아요. 국민들 입장에서 제일 환장하겠는 게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프라를 개선해 주세요라고 얘기했을 때 엉뚱한 소리를 정부가 하니까 이게 죽겠는 거예요.
화장실 물 안 내려가요. 이거 우리 죽겠어요. 여기 다 썩어요. 전기 안 들어와요. 우리 공장 생산 안 돼요. 미국이 사보타주라.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요. 뭐냐면은 국민들이 어디에 호소할 데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거를 그렇게 잘 얘기할 수 있었던 게 사실은 베네수엘라에 이러한 문제점이 있는 정권이 가게 된 게 차베스부터거든요.
네, 그렇죠. 우보 차베스.
예, 99년에 정권을 잡아왔는데 사실은 이제 베네수엘라가 그 전에 석유는 많이 났지만 빈부차가 심하다 보니까 불평등에 대한 항의도 많았고 그러면서 우보 차베스가 사회주의 정권을 들으면서 급속도로 이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한 상태에서 분배는 했을지 모르겠는데 다른 기관시설을 발전을 시키
그러니까 사실 이전에 베네수엘라가 다른 많은 외국 회사들의 투자도 받고 운영되고 있는 상황들이나 석유 시추 시설이 있었는데 차베스 대통령이 올라서면서 다 국유화시켜버리고
그렇죠.
뺏어버리고 이거 다 베네수엘라 갈 거야 다 꺼져 하고서는 운영을 했는데 국가가 능력이 안 돼서 이걸 제대로 운영 못했던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차베스가 오케이 그럼 니네 거니까 돈 뺏어갈 수 있다 생각하자. 그러면 뺏어간 회사의 장들은 석유 사업을 잘 알고 그런 사람들을 심어가지고 그렇죠. 생산량을 늘려야 될 거 아닙니까? 다 내 측근 보자.
낙하산이죠.
너 어디 거기 너 석유에서 너 가. 그러니까 뭐 주먹구구식으로 나라가 발전할 수가 없는 거죠.
사실 이거 좀 우리나라도 가슴 아픈 게 있어요. 각 정부 기관장분들 중에 뜨끔하신 분들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요즘 많이 변하고 있지만 전문가가 운영을 해야 되는 거죠.
방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에너지 인프라는요. 유지보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유지보수가 돈이 많이 들어요. 굉장히 많이 들어요. 부품을 굉장히 자주 갈아줘야 되고 그다음에 더욱더 석유를 효과적으로 정제하고 시추하기 위해서 기술이 계속 발전하고 있거든요. 이 트렌드를 쫓아가야 돼요. 근데 이 트렌드를 전혀 못 쫓아갔습니다. 그것도 거의 15년 동안 못 쫓아갔어요.
그렇죠. 내쫓은 다음에 뭐 그 나라 아무도 안 들어가려고 네. 하니까.
그러니까 거기 낙하산으로 간 사람은 일단 뒤로 해먹기 바쁜 거예요.
자 이렇게 대통령 당선도 문제가 있고 의혹이 있었지만 여러 가지 국민들의 생활은 더 팍팍해지고 민심은 안 좋아지고 있었습니다. D-358일 약 1년 전으로 돌아가 보죠.
2025년 1월 10일입니다. 마두로 3기 취임이 된.
아, 세 번째?
예, 세 번째. 그러니까 이게 정통성 논란이 계속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정대로 3기 대통령 취임을 강행해버려요. 마두로가.
그러니까 지금 부정선거 의혹도 해도 네, 안 되고 네. 사보타주도 하면서 네. 그래, 국민이 뽑아준 대통령이니까 내가 취임해야지 하고 취임이 됐군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뭐 외교적 반발이 있고 막 거리에서도 난리가 나고 하는데 마두로는 한결같이 뭐냐. 야, 투표 결과가 나왔잖니. 나야. 통치는 내가 계속할 거야. 이런 메시지를 계속하는 거예요.
베네수엘라는 네. 민주주의 공화국입니다. 네. 우린 투표로 통해진 사람이 대통령이 됩니다.
그러니까 웃긴 건 뭔지 알아요? 계속해서 외신 기자들이 마두로 대통령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정통성에 대한 얘기를 계속했거든요. 항상 여기에 회피해갑니다. 회피해가다. 이거는 신의 뜻이고 뭐 국민의 뜻이고 뭐 척척 이런 식으로 해요. 그 과정을 공개해 줄 수 있냐. 그건 우리 시스템을 모욕하는 거다. 뭐 이렇게 아 시간 다 됐다 그러고 넘어가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네. 일단 시민들은 계속해서 반대 시위를 하고 뭐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럼 이것에 대해서는 강경 진압을 하고 있어요? 뭐 어떻게?
그 강경 진압을 이란같이 그러진 않았는데 그래도 의회도 있고 선거도 있고 사법 절차는 존재해요. 그런데 이게 뭐냐면은 정권이란 것도 경쟁이 있어야지 뭐 더 좋은 정책을 내놓고 이게 없어지죠. 야당을 철저히 탄압했거든요. 철저히 탄압하고 그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자기 말 잘 듣는 측근들한테는 잘해줘요.
네.
말씀하셨듯이 주요 보직에 네. 앉으면서 그들만의 위쪽에서 있는 카르텔을 형성합니다.
네.
국민은 쳐다보지도 않은 거예요. 이때부터. 그리고 이렇게 되니까 베네수엘라 공무원 사회가 뒤로 착복하는 게 굉장히 자연스러운 사회가 됩니다.
네.
이게 있어요. 공무원이 제대로 일을 안 하게 되면 행정이 마비되거든요. 행정이 마비가 되면 이게 직결적으로 어디로 가냐면 경찰력이 굉장히 느슨해지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 카라카스는 세계 1위의 살인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수도 카라카스.
아, 중남미는 강력 범죄, 특히나 살인 쪽 굉장히 위험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누군가 정부를 견제해야 되잖아요. 그럼 네. 그럼 대통령이 마두로 오니까 야당에서 견제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어떻게 하냐면 야당에서 의석이 많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아, 그리고 국회의원 선거도 있어요.
총선을 했어요. 25년 아, 네. 5월 25일 날.
어, 네.
근데 대통령 선거도 이렇게 했는데 이걸 안 하겠나?
아, 국회의원 선거도 부정선거가 있어요.
집권 여당이 압도적으로 승리를 합니다.
아, 근데 진짜 모르겠어서 사실은. 왜냐면 외신에서 보도하는 바는 그렇지만 진짜 베네수엘라 안에서 여당이 인기가 많아서 투표를 많이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건 뭐 국제감시단이 들어가기 전에
국제감시단이 들어가야 되는데 교수님 말씀처럼 네. 감시단에 들어가는 걸 거부해요. 그다음에 출구조사를 하거든요. 네. 출구조사를 해보면 분명히 이제 외국 언론에서 출구조사를 한다고요. 네. 왜냐하면 미국 쪽에는 중남미 출신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네. 이렇게 해서 몰래 이렇게 해가지고 출구조사도 해봐요. 분명히 야당이 이겼어요. 야당이 분명히 이겼는데 결과 나오면 70% 몰표로 여당이
아, 그러니까 물론 이 예전에 트럼프와 힐러리 때였나요? 출구조사는 힐러리가 이기는 걸로 나왔는데 네. 결과는 트럼프가 이기긴 했어요. 네. 근데 이런 격차가 있긴 하지만 분명 야당이 이긴다라고 나왔는데 압도적 표 차이로 네. 여당이 승리했다.
70% 몰표가 나와.
이건 좀. 네.
그러니까 베네수엘라 정권이 뭐라고 하냐? 야, 우리가 언제 국민을 총과 탱크 탄압했냐? 나는 그런 적 한 번도 없다. 한 번도 없고 언제나 선거 결과가 모든 걸 말해준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어찌됐든 독재 정권이 어떤 일을 벌이던 간에 사실은 다른 나라에서 야 그거 좀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냐? 이렇게 하면 너희들 제재도 할 수 있어? 뭐 이렇긴 하지만 직접적인 국가 개입을 한다는 건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미국이 굉장히 강경하게 개입을 하기 시작해요?
네, 이게 작년 아마 2025년 11월부터일 겁니다. 리만에서 49일인데 갑자기 이 카리브해 쪽에서의 공기가 좀 달라집니다. 미 해군하고 해안경비대의 활동이 눈에 띄게 진 거예요.
굉장히 강력한. 네,
그러면서 갑자기 이런 거 있었죠. 베네수엘라 선박을 나포해보니까 안에 어마어마한 코카인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미국이 항상 하는 말이 있죠. 이거 우리 정상적인 안보 활동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게 메시지가 분명하죠. 타켓을 베네수엘라로 딱 꼽은 거예요. 갑자기. 네. 그리고 사실 이게 있습니다. 사실 트럼프 1기 때도 베네수엘라를 침공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그때는 이른바 트럼프 곁에 어른들의 축이라는 팀이 있었대요.
네.
이게 누구냐면은 이제 렉스 틸러 쓴 국무장관. 이 사람 굉장히 노련한 정치인이었거든요. 이 사람이 국무장관이었고 그다음에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도 굉장히 노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다음에 이 후임이었던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도 그나마 트럼프가 굉장히 과격한 이런 걸 했을 때 계속해서 말리던 사람이에요.
네.
이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번
얘기는 완전히 다르죠. 일기는 막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거에 대해서 막고 그다음에 말리고 하는 사람들. 이기는 예스맨.
아, 예스, 완전 예스맨.
예, 예스맨. 예스맨 안 하면 일단 해임당하니까.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2기 때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참모들을 옆에 갖췄기 때문에 지금은 거침없이 하는 거죠.
아, 특히 국무장관이 그 마르코 루비오라는 사람이잖아요. 네. 이게 아버지 엄마가 쿠바 난민 출신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성향을 갖고 있냐면 남미에서 반미하는 나라들을 극혐해요. 이번 작전도 아마 그 사람이 굉장히 깊숙이 네, 연관되어 있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대체적으로 반미를 하는 국가들은 공산권과 또 친하게 지내는 게 있잖아요. 중동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공산권 그다음에 반미 국가들 전선이 있죠. 중동에서 반미 전선은 막 압도적으로는 이란이죠.
네.
압도적인 이란이 있고 그리고 이란이 운영하고 있는 대리 세력.
네.
이라크의 민병대, 레바논의 레바논 헤즈볼라. 그리고 그전에는 시리아도 반미 국가였죠.
그런데 저는 이해가 가는 거는 뭐 어떤 미국의 절대적인 위협이 되거나 미국의 절대적인 이익이 됐을 때 이렇게 상관하는 건 제가 이해가 가거든요. 그런데 남미에서 독재 국가들 있었어요. 근데 미국이 그렇게 직접적으로 뭔가를 하는 나라는 없었거든요. 그렇죠. 마약을 제외하면.
이걸 알아봐야 됩니다. 왜 그렇다면 이번에 군사작전을 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시간이 마두로 편이었어요.
시간이요?
예, 왜냐하면 지금 3연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예요? 선거, 의회, 군을 다 마두로가 장악하고
네.
이게 고착화된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고착화가 된다.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는 이게 아무리 빠르게 해도 이거 늦은 거다. 지금 하지 않으면 더 이상 돌이킬 수가 없다고 생각했어.
근데 베네수엘라가 미국에 위협을 가하진 않잖아요.
위협을 가하진 않았지만 또 중요한 이유가 있었죠. 첫 번째 뭐냐면은 이미 베네수엘라 자체가 범죄 국가가 됐다고 미국은 판단했죠. 첫 번째 마약.
마약. 어마어마한 미국은 마약에 대해서 네. 굉장히 네.
어마어마한 마약이 들어왔거든요. 또 하나 미국은 항상 생각하는 게 이게 미국은 교수님 중남미를 자기 앞마당으로 보는 게 좀 있잖아요.
그렇죠. 중남미를 앞마당으로 보는 일종의 말하는 먼로 독트린인데 네. 중남미는 다 우리 거니까 건들지 말아라. 유럽 니네들은 니네만 신경 써라. 그게 먼로 독트린이잖아요.
아, 네.
그런데 사실 그거를 잘 이용했던 나라가 러시아입니다.
아.
그래서 베네수엘라를 두고 2019년 미국 청문회에서 나왔던 얘기인데 푸틴과 트럼프가 굉장히 서로 지금도 브로맨스 좀 있잖아요. 그런데 네. 그때 러시아 쪽에서 그런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청문회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가져라. 우리는 우크라이나를 가지고.
어머,
푸틴이?
예, 러시아 쪽에서. 예, 그 제안을 했대요. 왜냐면, 러시아의 작전은 뭐냐면, 미국을 남미 쪽에 아메리카에 몰아놓고, 유럽이나 이쪽에 신경 쓰지 말라 이거죠. 아. 그게 먼로 독트린에 충실하면,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장악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대요.
아.
그러니까, 사실 이제 전쟁사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미국은 고립주의. 야, 우리 아메리카 대륙, 우린 여기서 잘 먹고 잘 살고, 네. 여기서 1등하고, 난 다른 국가들, 다른 대륙에는 신경 안 쓸 거야. 라고 하는 고립주의가 있었는데, 생각해보면, 아메리카 대륙에 미국만 있는 게 아니라 수십 개 국가 이상이 있고, 어마어마한 네. 땅덩이를 가진 나라들이 많이 있는데, 네. 아메리카 대륙은 우리가 그냥 고립돼서 살 거야. 아메리카 대륙은 우리야. 다 미국이야.
그렇죠. 미국은 다 아메리카 대륙을 자기 거로 생각해요. 그래서 먼로 독트린도 스페인 이런 나라들이 남미 이런 데에서 손대지 말라 이거예요.
네.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 러시아는 그거를 이용을 했다라는 거죠. 2019년 청문회에서 나온 얘기.
그럼 베네수엘라가 러시아의 입김이 좀 많이 작용하는 국가였던
거예요? 그 당시 거군요? 청문회 내용을 보면 러시아의 여러 요원들이 많이 들어와 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은 이제 중국이 많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뭐냐면은 마지막 미국의 세 번째 퍼즐이 방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네.
중국과 러시아가 결정적 개입을 안 할 거다. 즉 결정적 개입을 안 할 때 우리가 이 모든 걸 해치워야 된다.
네.
더군다나 이 베네수엘라는 남미에서 중국 일대일로의 가장 핵심 지역입니다.
아, 그래요?
예, 중국 자본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간 상태예요.
아, 그러니까 미국이 경계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중국한테 경고할 필요성도 충분히 있었다고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를 합니다.
베네수엘라를 장악하면은요, 세 나라가 떨어져 나갈 수 있습니다.
콜롬비아.
아니요, 러시아.
러시아.
중국. 이란.
이란, 아.
석유.
네, 석유. 금.
아.
금. 그리고 금속류.
아. 아, 그렇게 베네수엘라는 자원이 많아요.
네, 맞습니다. 금도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오, 지금 요즘 금값 때문에 미국이 엄청 신경이 곤두서
있는데. 미인도 많아요. 역대 예? 역대 미스 유니버스 출신 보면 베네수엘라 출신 굉장히 많아요.
맞아요.
베네수엘라.
맞아요. 예전에 90년대, 2000년대 뭐 이때 막 미인대회가 대한민국에도 한참 있었을 때는 미스 유니버스 세계 미인대회 하면 베네수엘라가.
그래서 우리 그전에 베네수엘라 하면 딱 세 가지로 얘기됐잖아요. 미녀, 석유, 독재.
아.
아,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거의 모든 미국의 입맛에 딱딱 떨어지는 것들이 다 있는 게 베네수엘라.
예, 근데 중동으로 이게 시각을 넓혀보면은 베네수엘라가 이란 관계에 상당히 좋아요. 왜냐면 둘 다 반미 국가잖아요. 특히 우고 차베스가 들어선 이래로
네네.
반미 전선을 얘기했고 우고 차베스가 얘기한 게 통일의 축이라고 그랬습니다.
아.
단결의 축.
아. 그러니까
미국에 대해서. 거기 이란이 연결되어 있는 거고 이란의 지원을 받는 헤즈볼라가 이쪽으로 많이 들어와 있고 미국은 그래서 계속적으로 뭘 의심하고 있었냐면 베네수엘라가 헤즈볼라의 근거지가 되고 있다고 했어요.
아.
그래서 베네수엘라 관리들이 가짜 여권들을 헤즈볼라 지도자들에게 주고 이 헤즈볼라가 마약이나 이런 걸로 돈을 벌어서 테러 자금으로 쓰고 궁극적으로 베네수엘라에서 받은 베네수엘라 여권으로 남미를 돌아다니다가 미국으로도 들어올 수 있는
아.
그 통로가 베네수엘라라고 본 거예요.
아.
미국이 군침을 뚝뚝 떨어뜨리는 건 다 가지고 있고 미국이 경기를 일으키는 짓은 다 하고 있고
그렇죠.
아, 진짜로 개입하는 이유가 명확하네요.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두고 볼 수가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래서 처음부터 공격할 생각은 아니었겠죠?
아니 근데 일단 빌드업을 D-49부터 굉장히 많이 하죠.
아.
갑자기 미 해군과 해안경비대를 동원해서 전례 없는 단속을 하기 시작합니다. 베네수엘라부터 미국으로 오는 마야미까지 오는 요 해상 요 통로에 대해서 그러니까 베네수엘라도 그 잠수정 가지고 마약 밀매 많이
거기 엄청 거기가 마약 통로잖아요.
어떻게 보면 콜롬비아보다 더 많이 해요. 잠수정 가지고 하는 건. 근데 그 거의 대부분 잡혔어요.
근데 이제 베네수엘라는 억울한 게 마약하면 우리 아니다. 콜롬비아지.
콜롬비아는 만드는 곳이고 콜롬비아는 많이 만들고 네. 유통은 베네수엘라가 많이 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멕시코가 비껴나가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멕시코는 메스암페타민을
아 메스암페타민
멕시코는 이런 거죠. 우린 코카인 아니야.
그래서 어느 순간 지금 생각해보니까 D-49에서 카리브해 미국이 단속작전을 많이 하는데 갑자기 네이비실 막 이런
네.
특수부대들이 단속을 하는 거예요? 원래는 아니잖아요.
미 정부가 일부러 그 단속하는 장면을 비디오 클립을 만들어서 유튜브에 엄청 띄어요. 지금 베네수엘라가 우리 미국의 안보를 이런 식으로 위협하고 있다. 그래서 저 정권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저 정권은 정상적인 정권이 아니라 범죄 정권이다. 지금 캄보디아 비슷한 거. 그런 식으로.
근데 베네수엘라가 막 인터뷰하고 그런 거 보면 트럼프라면 들어와봐. 나는 절대 미국한테 굴복하지 않아. 나는 당하지 않을 거야. 막 이렇게 자신감 있는 모습을 보였어요.
이게 사실 요번에 작전을 1월 3일 날 했잖아요. 1월 3일 날 새벽 1시 1분에 했는데 베네수엘라는 허를 찔른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전날에 1월 2일 날에 중국 특사가 왔어요. 중국 특사가 베네수엘라 와서 마두로 대통령하고 사진 찍고 난리를 쳤다고.
아, 미국은 파티하고 난리 쳤네.
파티하고 난리 쳤어요. 네. 그리고선 마두로는 자기의 가장 안전가옥에 들어갔어요. 어떤 군기지 안에 있는 안전가옥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베네수엘라 생각하죠. 야, 지금 카라카스에 중국 특사가 있는데 미국이 공격을 하겠냐. 까딱 잘못하면 큰일 나니까 안 할 거다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D-1에는 자신했지만 과연 D-Day에는 자신할 수 있을까요? 그날로 가보겠습니다.
네. 1월 3일 새벽 1시 1분에
1시 1분? 이거 계획된 거네요? 그죠? 약간, 이런 게 사실은 현대에는 약간 샤머니즘은 없겠지만 묘하게 뭔가 떨어지는 뭔가 것들이 있어요. 있어요.
뭔가 있어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고하죠. 그래서 여기 누가 들어가냐면 델타포스 부대하고 이 델타포스를 실어 나르는 미국의 제160 특수전 항공연대라고 있어요. 이게 예전에 오사마빈 때려잡았던 그거.
대체적으로 그런 항공연대들은 가장 먼저 들어가서 가장 늦게 나온다. 막 이런 거 막.
오사마빈 된 그 동원됐던 그게 헬기 부대야. 들어갔어요. 들어가면서 갑자기 미국에서 F-35A하고 F-18이 떠서 카라카스 주변의 주요 군사기지를 타격합니다.
와, 근데 거기에 중국 특사는 있고.
예. 아. 카라카스인데 중국 특사가 있고. 확인되진 않았는데 다음날 가죠. 자고 갈 거 아니에요, 사실.
그죠. 아니, 그리고 만약에 이제 했으면 중국하고 뭔가 있었겠죠. 설마 아무것도 없이 갔으면 진짜.
근데 갑자기 카라카스 주변의 항구하고 주요 군사기지를 폭격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게 카라카스 시내 전체가 정전됩니다. 어떻게? 사이버 공격을 끄는 거예요, 미국이. 아... 굉장히 무서운 애들이에요.
와, 그러면 거의 뭐 방공망 네. 그냥 다 작동을 안 하겠네.
그래도 군기지는 따로 발전기가 있거든요. 네.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F-35A하고 F-18이 들어갔잖아요. 네. 폭격하러. 베네수엘라는 방공 시스템이 러시아체 방공 시스템이 있어요. 어. S-300이라고. 네. 러시아체 방공 시스템이 있고 장거리 탐지 레이더하고 스텔스 탐지 레이더는 중국제였어요. 어. 중국이 자랑하는 350km 보는 네네. 레이더하고 네. 스텔스기 다 잡는 레이더 팔았어.
정전은 됐지만 군기지는 따로 발전해서 이거 돌아가고 있어.
하나도 못 잡았어.
왜? 350km를 보는데?
이게 미사일하고 이 중국제 레이더하고 연동이 안 돼요, 일단.
아. 그리고 또 거기에 또 얘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작전 끝난 다음에 러시아하고 중국을 조롱했거든요. 아무것도 아니네, 네 방공망. 근데 러시아에서 발끈을 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안에 내부 공모자가 있었던 거예요. 누군가 레이더를 켜지 않았다.
이게 또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미국이 뭐라고 했냐면 마두로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는 사람한테 그다음에 이런 기타 우리한테 도움이 되는 사람한테 5천만 달러의 포상금을 약속했어요. 우리나라 돈으로 700억입니다.
이거 뭐 10명이 나눠가셔도 70억이네.
700억이에요. 예. 근데 나중에 CIA가 미 국무장관이 발표를 하는데 생각보다 베네수엘라에 우리를 도와준 사람이 굉장히 많다.
저희가 700억을 걸었습니다. 분배를 하고 나니 1인당 8만 원씩 돌아갔습니다. 8만 원씩 돌아갔습니다.
그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 당한 거예요. 완전 당하고 헬기도 레이더에 안 걸리고 마두로 대통령이 있는 곳으로 갔어요. 중요한 게 뭐냐면 마두로 대통령은 안전가옥이 8군데예요. 8군데.
어디에 들어가
있는지? 어디로 들어갈지 모르는 사람. 네. 근데 정확히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내부 밀고자가 있던 거예요.
밀고자가 많았던 거예요. 그,
교수님, 이란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내부 밀고자는 돈이 가장 중요한 포섭 요소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란에서 많은 지난 6월 달에 이란 이스라엘 전쟁이 있었잖아요. 네. 그때 초반에 이스라엘이 엄청난 전과를 올렸잖아요. 이란 장군들을 많이 죽이고. 네. 누가 그걸 다 했겠습니까?
내부.
모사드가 들어와서 하겠지만 모사드가 직접적인 요원도 있겠지만 모사드에 포섭된 이란 사람들이겠죠. 아. 그렇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왜 움직이겠어요? 돈이겠죠. 예. 네. 네.
아, 그렇구나. 이게 그리고 정확히 들어간 것까지 너무 놀랍잖아요. 네. 근데 이 델타포스 팀이 들어갔는데 마두로가 자고 있는 침실 옆에 뭐가 있냐면 커다란 철문이 있어요. 여기 완전 안전 공간이에요. 못 열어요. 네네. 그래서 이 델타포스 팀이 들어가기 전에 켄터키에서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훈련했거든요. 나중에 밝혀진 바라면 그 델타포스가 훈련한 그 공간 마두로가 숨을 곳으로 예측됐던 그곳하고 그 내부 구조가 똑같은 거예요. 이것도 그럼 다 생거란 거죠. 네. 줄줄이 생거란 거죠.
근데 D-Day 날 결과 발표를 뉴스에서 본 것 같은데 부상 0명, 사망자 0명, 미국
베네수엘라군은
많이
80명 사망했죠.
사실까요?
그냥 들어간 거죠.
어떻게 그렇게.
아니, 그러니까 이게 들어가면서 방공망 다 때리고 들어갔고.
네. 아니, 근데 실제 총격전이 있었어.
아니, 총격전이 있었는데 별 그렇게 크게 못했어요. 왜냐면 헬기하고 옆에 공격 헬기가 같이 들어갔고.
그리고 완전히 다 정전 상태여서 앞을 볼 수가 없어.
아, 그리고 이게 때리면 마드로는 완전히 안전한 곳에 있기 때문에 마음껏 때려도 되는
거야. 마드로는 자다가, 자기 마누라하고 자다가 깼어요. 네. 깨자마자 무슨 생각을 했냐면 마드로가. 야, 빨리 우리 저기 철문 열고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했거든.
네.
그래서 마누라 자고 있는 거 깨워서 일어나서 철문 열고, 철문을 이제 닫아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이 사람이. 철문 닫으라는데 누가 턱 잡는 거예요.
저기요.
그 철문 누가 턱 잡는 거예요. 델타 포스에서.
와, 그렇게 빨리 했어요?
네. 네, 마지막 부분에서 그렇게 잡혔다고.
와. 아예 최종 안전시설엔 들어가지도 못한 거네요.
네. 들어갔는데 문을 못 닫는 거예요.
턱 잡. 그래서 마드로하고 마드로 부인을 뭐 씌워가지고 체포 바로 했죠.
네.
그래서 헬기로 나옵니다. 이게 10분 걸렸습니다.
와.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런 작전은 내부의 공모 없이는 불가능한 거고요. 이게 베네수엘라의 마두로 대통령을 체포하는 작전이 실질적으로 지난 6월에 이란에서도 하려고 그랬다는 얘기가
있어요. 아주 이란 최고 종교 지도자라?
아마도요. 네, 왜냐하면 이란 정보국에서 누구를 잡았냐면 내부 공모자가 있어야 되는 게 네. 아닙니까? 그럼 어디서 이중 국적자들 있잖아요. 아. 이란 국적을 가지고 있고 외국 국적 갖고 와. 있는 이런 사람들이 이란 내에 테헤란에 한 100km에서 200km 지점에서 준비하고 있었고
아.
그중에 굉장히 뛰어난 독일 국적을 가지고 있는 이란 사람이 가구 공장을 굉장히 높은 시설을 해가지고 그런 작전에 쓸 거를 세 개를 만들어놨대요.
오.
예, 근데 이제 들어오지는 못한 거죠.
아.
근데 왜 들어오지는 못했느냐? 거기에 대해서 얘기가 나온 게 트럼프 대통령이 그걸 승인 안 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승인을 했으면 들어왔을 텐데 승인 안 했기 때문에 못 들어왔고 그리고 거기 있는 사람들 일망타진이 되면서 그 전모가 밝혀졌는데
아.
그때 그 얘기가 나왔었어요. 근데 이번에 마드로고 작전이 끝난 다음에 이란 쪽에서 그 한 분석가가 그 얘기를 했어요.
이거 우리한테 하려고 했던 건데.
우리가 하려고 했던 건데 그때 실패한 거예요.
아.
근데 사실 저희가 오사마 빈라덴 작전 때 보면 실수도 있었지만 철저하게 피해를 안 입는 방향으로 해서 사살을 많이 했잖아요.
네.
근데 지금 마드로도 사실은 체포작전이긴 하지만 거기에서 어떤 공격이 어떤 피해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보이면 바로바로 막 사살하고 이런 상황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마드로가 나중에 얼굴 표정도 별로 그렇게 막 이게 아니라 이런 표정으로 자평하는 모습이 찍혔거든요.
절반쯤 체념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런 말도 있습니다. 마드로가 이미 협상을 해서 나하고 나의 와이프는 사살하지 말아라 라고 아. 협상했다는 말도 있어요.
글쎄요. 아무튼 뭐 근데 처음 만나가지고 첫 마디가 해피 뉴 이어 할 때 하셨습니까? 해피 뉴 이어.
그러니까 이게
다 씌워졌다.
어떻게 말도 안 되잖아요. 아니 남의 국가에 안전시설에 일절 피해 안 있고 일절 군인들도 다치지 않고 근데 체포 대상은 정확하게 어디 찰과상 하나 없이 깨끗하게 체포해서 온다? 이게 사실 이게 미션 임파서블 아, 아닙니까?
너무 깨끗하다. 모든 과정이 너무 깨끗하다. 지금 듣고 보니까 그렇긴 한데 뭔 짓인들 못할까라는 생각이 저도 들어요.
근데 사실은 뭐 베네수엘 중에 한 80명이 죽었다는데 그중에 한 35명 정도는 쿠바 용병이었다고 하잖아요. 왜냐하면 쿠바가 워낙 보디가드를 잘하고 그다음에 베네수엘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쿠바인들을 썼는데 아니 쿠바의 유신이 추락된 거죠 이번에.
이게 특수부대가 들어가면서 그들 말에 의하면 깨끗하게 소독 세니타이저하고 들어갔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싹 쓸고 들어간 거예요 사실. 그리고 방금 허준 씨가 말씀하신 것 같이 그런 의심이 들 정도로 작전이 너무나 신속하게 짧은 시간 안에 완벽하게 되어버렸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네.
델타 포스였잖아요.
네.
사실 티어1의 어떤 최고 등급의 특수부대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있잖아요. 이번 작전으로 델타 포스가 넘버원 아니냐 뭐 약간 이런 이야기도
예전에 제로님어 작전 때는 네이비 시리였는데 네. 이번에는 델타가 아니냐.
델타가 이거 최고 아니에요.
아 근데 모셔서 그런데 옛날에 델타도 미 특수부대의 삽질사 보면은
아 델타도 있어요.
아우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예전에 뭐가 있었냐면 그레나다 침공이라고 있었습니다.
네네네.
원래 그레나다가 미국 건데 여기 공산 정권이 들어가서 가지고 거기 안에 있는 총리 구출하는 작전이 있었어요.
네.
총독을 구출하는 작전. 갔단 말이야. 갔는데 방군한테 포위가 됐어. 네이비실이. 포위가 됐단 말이야. 육군한테 연락을 해서 좀 도와달라고 해야 되는데 통신 주파수가 다르네.
아 이게 참.
통신이 안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된 줄 알아요? 총독실 안에 전화기가 있었다고. 이걸로 미국에 전화를 그러는데 뭐냐면 결제를 해야 된다. 그래서 카드번호를 불러줬다고. 그래서 신용카드 결제를 하고 미 국무부에 전화를 해가지고 나 지금 여기 있는데 빨리 와.
그게 뭐하는 짓이야.
그랬어요. 진짜예요 이거. 진짜예요.
그러니까 이런 실수들을 하면서 지금의 어떤 이 완벽한 작전을 할 수 있는 부대로 성장을 네. 한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이것보다 더 무서운 게 있습니다. 사실 우린 여기서 델타 포스에만 초점을 두는데 사실 이번에 이 작전이 성공한 건 델타 포스도 물론 중요한 역할이지만 네네. 이건 쉽게 말해서 참수 작전이잖아요. 참수 작전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언제 어느 때 어떻게 들어가서 어떻게 나오고 이런 거를 어떻게 계획하고 하느냐. 놀랍게도 이걸 AI가 했습니다. 팔란티어라는 회사 아시죠? 미국.
팔란티어 알죠?
이 AI가 이 참수 작전할 때 가장 최적의 루트 시간, 그 다음에 탈출 방법, 이것까지 다 계산해 준 거예요.
팔란티어가 AI로 솔루션 하는 회사의 앞으로의 방향성을 설계해 주는 그런 회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팔란티어가 해주면서 이게 언제적부터 노하우를 써왔냐. 예전에 전쟁부터 쌓았던 노하우를 전부 다
AI에 녹아 예, 거예요.
AI가 융합을 시켜서 이번 작전에 가장 최적의 방법을 제시해 준 거예요.
맞다.
그래서 이번 작전이 굉장히 짧은 시간에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사람이 만약에 이런 작전을 입안하잖아요.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려요.
그렇죠.
근데 AI가 했기 때문에 굉장히 짧은 시간에는 할 수 있었다. 우리가 이번 사건에서 가장 소름 끼쳐야 될 지점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와,
AI가 네. 작전을 입안했다는 거예요.
그 사실은 정말 몰랐는데 이게 AI가 이런 정도의 수준으로 왔다?
지금 이제 이 팔란티어의 요런 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초과의 전쟁에 굉장히 많은 노하우가 있었거든요. 이게 우리가 AI를 오해하는 게 있어요. AI는 미래에 무슨 일이 벌어질 때 이런 거 하는 게 아니라 AI는 지금까지 자기가 갖고 있는 데이터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제공해주고 거기에 대한 솔루션을 해줄 수 있는가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AI를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기본 데이터, 축적된 데이터가 있어요. 예, 이게 있어요. 근데 여기 특히 군사 분야에서는 이게 미국을 따라갈 수가 없고.
그렇죠. 실전 경험이 가장 많은 국가니까요. 그런데 이 완벽했던 작전, AI와 데이터포스와 수많은 인프라가 합해져서 이 펼쳤던 작전이 저거 남의 얘기가 아니네? 라고 생각하는 네. 대표적인 김정은이 있을 거고요. 이란의
이란도 예, 걱정하고 있죠.
다른 국가들도 이걸 눈앞에서 목도했단 말이죠. 혹시 반응이 나온 국가가 있나요?
아직 그런 국가들에서 반응은 나온 건 없는데요. 근데 베네수엘라하고는 조금 상황이 다르잖아요. 특히 북한은 좀 힘든 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베네수엘라에서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를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안에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는 사람들이 있었으니까.
북한은 인적 자원을 심기가 굉장히 힘든 나라.
그렇죠. 아, 이게 완전 고립되어 있으니까.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근데 그 인적 자원을 심기도 어렵겠지만 주변 국가들이 호락호락 보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죠.
베네수엘라는 이미 그냥 뭐 얘네 미국이니까 알아서 해라 할 수 있겠지만 북한 같은 경우에 중국이 가만히 있을 거예요.
정치적으로 너무 민감한 지역이죠.
네. 그리고 또 희생도 많은 부분에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렇죠. 이란도 그렇습니다. 이란도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에 이란 정부가 시위대에 발포를 하거나 사람을 죽일 경우에는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란이 제일 먼저 했던 것 중에 하나 거기에 대해서 중동에 있는 미군 기지를 공격하겠다라고 미사일을 이동시키겠다는 정보가 있어요. 그렇듯이 이런 나라들은 나름 자기네들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있기 때문에 미국이 맘먹고 들어가기는 쉽진 않거든요. 그런데 베네수엘라는 그게 쉬웠던 거죠.
근데 제가 여기서 교수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거 좀 조사하고 이러다 보면서 제가 너무 의문이 많이 드는데 이렇게 해버리면요. 만약에 미국같이 이런 작전을 해버리면요. 이 주권 침해의 기준선이 너무 낮아져 버리는 거 어떻게 설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뭐 이건 주권 침해는 뭐 명백한 주권 침해인데요. 근데 미국이 나름 그래도 이번에 작전이라고 하지 네. 침공을 병력을 집어넣지 않은
네,
거는
네, 네, 네.
의회 승인 안 받아도 되잖아요.
의회 승인 받고.
아, 작전.
네, 안 그러면 의회 승인 받아야 돼요. 우리가 생각해보면 이라크 전쟁을 하기 위해서 미국이 부시 대통령이 엄청나게 국제사회의 지지를 받으려고 공을 많이 들였어요.
그렇죠.
거의 한 8개월 기다렸습니다.
네네.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안 하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이거는 조지 부시 대통령 때 미국이 폭력적이라는 비판을 많이 받았는데 조지 부시 대통령은 양반 중에 상양반인 거예요 지금.
의회 승인다.
초식동물이에요.
그래서 지금 전 세계가 경악을 하는 게 이란 같은 경우에도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그냥 말을 허투루 들이지 않는 게
네.
이 사람이 뭔 짓을 할지 모른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이게 중요해요. 실제적으로 행동력을 보여줬다는 게 중요하거든요. 너무 무섭더라고요.
제가 지난 12월에 도하 포럼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아들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가 연설하는 걸 들었거든요.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가 한 말이 재밌습니다. 우리 아버지 예측 불가다.
아, 참.
예측 불가고 상상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버지가 많은 전과를 내고 있다. 그래서 사회자가 물어봅니다. 그러면 아버지 다음에 출마하시느냐.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예측 불가다.
아니, 안 되지 않아요? 원래 미국 헌법상?
아, 그 예측 불가라니까요.
원래 안 되는 게 어딨어요. 예전에 그 카지노에서 최민식 배우님이 한 말을 했어요. 네. 안 되는 게 어딨어요? 죽고 싶어요? 와.
근데 뭐 전혀 지금 미국은 비난에 개의치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저는 어떻게 보면 중국한테 굉장히 경고를 날린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사실 솔직히 말해서. 근데 혹자는 여기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중국한테 경고를 날린 거다. 즉 그렇다면 중국도 반대로 생각할 수 있잖아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 주권 침해의 기준이 낮아져 버리면 아, 대만에 대한 얘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저는 대만하고 베네수엘라도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아, 다르죠. 예. 인프라도 다르고 완전. 예.
그러니까 미국이 아마 그 점을 얘기한 것 같아요. 이게 군사 작전이지. 예. 침공은 아니지 않느냐.
전면적인.
침공을 하려면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되니까 그렇죠. 어려우니까 그 얘기는 못하고 그래서 계속 이제 마약 문제를 얘기하는데 실질적으로 미국이 원하는 게 뭐냐. 베네수엘을 장악하고 다시 석유 작업을 장악하는 거고 유가 석유를 확보하는 거죠. 이게 지금 중동에서 무서워하는 건 뭐냐면요. 이렇게 되면은 미국이 굳이 중동 석유 안 그래도 별로 관심이 없어도 되는데 네. 더 관심이 없는 거죠.
아. 자, 지금 이야기하셨지만 그러면 마두로의 지금 현재 상태나 혹은 베네수엘라의 어떤 상태 그리고 미국이 베네수엘라에 하는 행동들 이게 뭐 그 뒤에 그날 이후의 일들은 어떻게 뭐
그러니까 저는 일단 이렇게 생각해요. 일단 마두로는 끝났고요. 그다음에 이제 부통령 로드리게스인가? 그 사람이 이제 뭐 정권을 장악하긴 했는데 문제는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군부입니다. 군부가 어떻게 되냐. 만약에 군부가 친미 반미로 갈라진다면 내전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아...
여기서. 남미 내전 잘 일어나요. 그리고 내전이 일어나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은 상태가 지금 베네수엘라예요.
그리고 그 내전에 들어갔다가 미국이 독박을 쓴 일도 있죠.
예, 그 예전에 이라크에 들어갔다가 미국이 총독 파견하고 이러면서 다 말아먹었거든요. 근데 그런 학습 효과는 분명히 있을 거예요. 학습 효과는 있는데 최악의 경우 내전으로 가는 건 막을 거예요. 다만 지금 혼란하잖아요. 베네수엘라가. 어느 정도의 통제 가능한 혼란은 미국이 그렇게 크게 개입을 하지 않을 거다. 그리고 가능한 한 자기들 스스로 알아서 새로운 정권이 나오되 그 정권이 비교적 미국에 협조하는 정권이면 미국으로서는 그렇게 큰 품을 들이지도 않고 모든 것이 다 잘 되는 거죠.
근데 이번 베네수엘라 작전에 진정한 수혜자가 있습니다.
나
이스라엘.
이스라엘.
이스라엘 왜요?
헤즈볼라가 이란이의 돈을 많이 받았는데 네. 이란의 돈이 나오기가 지금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네. 많이 깎였잖아요. 헤즈볼라는 그래서 베네수엘라를 거점으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뭐 마약을 한다든지 이런 거 관계된 걸로 많은 좀 이득을 얻었거든요. 네. 그게 차단되죠.
아. 그럼 어떻게 보면 교수님 굉장히 트럼프가 큰 그림을 보고서 이렇게 딱 하나를 포인트를 찍은 거 아닐까요?
큰 그림이 트럼프 대통령이 본 것도 있지만 네타냐후 총리의 설득도 있었을 거예요.
아.
네. 왜냐하면 이란과 헤즈볼라가 약해지는 거는 이스라엘로서는 너무나 행복한
그렇죠,
일이거든요.
그렇죠. 와. 이게 만약에 이것도 있어요. 만약에 베네수엘라가 내전 상태로 가잖아요. 그럼 굉장히 많은 난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많은 난민과 함께 굉장히 많은 무장 세력도 창궐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죠. 베네수엘라가 국경 맞닿는 데가 콜롬비아하고 브라질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콜롬비아하고 브라질 쪽으로 많은 난민이 흘러들어가고 무장 세력이 들어간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남미 전체가 굉장히 불안해질 수 그렇죠. 있거든요. 미국이 이걸 제일 지금 경계하고 걱정하고 있다고 하죠.
사실 일설에 따르면은 베네수엘라를 이란이 만약에 정권이 무너지면 이란의 관리들이 망명지로 선택할 가능성이 많았던 곳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사실은 이란과 베네수엘라는 상당히 사이가 좋습니다. 차베스 때부터. 차베스 때부터 반미전선으로. 그러니까 이란으로서는 뼈아픈 일이죠.
와 정말 왜? 뭐 석유 때문에 뭐 이런 간단한 논리가 아니라 엄청난 국제적인 이 시야가 넓어야 확인할 수 있는 일들도 이미 베네수엘라의 공격작전에 다 들어가 있네요.
그렇다면 미국 입장에서는 완전 쐐기를 꼽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제일 좋아요. 이스라엘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미국이 해준 거고요. 그렇게 되면 은 이스라엘 안보는 더 안전해지는 거죠. 왜냐면 헤즈볼라가 약해진다는 것은 이스라엘은 좋은 거니까. 네.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그걸로 끝낼 생각이 없죠?
전혀 없죠. 지금 트럼프가 몇 개 찍은 나라가 있습니다. 다음 너, 다음 너 이렇게 찍은 나라가 좀 있어요.
아, 무슨 복부인도 아니고 남의 나라를 이렇게 막 근데 찍어서.
특히 그 중에 남미 국가가 두 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콜롬비아하고 지금 쿠바가 들어가 있거든요.
네. 근데 콜롬비아는 최근에 괜히 트럼프 대통령한테 신기 건드리는 말을 해가지고 네. 다음에 너야 이런 식이 됐잖아요.
네네네. 네, 네, 네.
어쨌든 여기서 알 수 있는 교훈은 강대국은 괜히 강대국이 아니다. 넘버원의 위치는 괜히 넘버원이 아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었고 국제세계는 냉엄하다라는 걸 다시 한번 느꼈던 것 같습니다. 아 오늘도 그날로 저희를 이끌어주신 이상현 기자님과 박현동 교수님 풍성하게 만들어주셔서 너무 재미있게 한화가 탄생한 것 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